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9일 미국의 러시아 외교관 추방에 대응해 자국 주재 미국 외교관 60명을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재 미국 영사관도 문을 닫는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외교관 60명을 포함해 서방 외교관 150명 이상을 추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20개 나라 이상 나라들이 영국에서 발생한 전직 러시아 스파이 부녀 살해 미수 사건에 대응해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 화학작용제 공격을 받고 아버지와 한꺼에 병원에 입원했던 율리아 스크리팔 씨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한 유치장에서 6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유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권단체들과 야당은 이와 관련해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지난 28일 베네수엘라 발렌시아에 있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폭동과 함께 불이 나 6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 유족들은 이날 유치장 밖에서 관련 정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최루탄을 맞고 흩어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재소자들은 이날 새벽 유치장 내 매트리스에 불을 지르고 교도관들을 인질로 붙잡으며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28일 전격적으로 경질된 데이비드 설킨 미국 보훈부 전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을 비난했습니다. 설킨 전 장관은 29일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에 보낸 기견문에서 보훈부가 퇴역 군인들에게 제공하는 의료 혜택을 민영화하는 것을 지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가 자신의 경질을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설킨 전 장관은 이 참모의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설킨 전 장관 후임에 백악관 주치의인 로니 잭슨 해군 제독을 임명했습니다. 설킨 전 장관은 기고문에서 보훈부가 퇴역 군인들의 이익보다는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정치적 인물들과의 잔인한 싸움 탓에 혼란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인권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말랄라 유사프자이가 29일 6년 만에 처음으로 모국인 파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말랄라는 지난 2012년 10월 여성의 교육권을 주장하다 탈레반의 총에 머리를 맞은 뒤 영국으로 피신했고 201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말랄라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고향에 돌아오는 것이 꿈이었다며 귀국 소감을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현지 방송은 말랄라의 귀국 장면과 샤히드 카칸 아바시 파키스탄 총리와의 면담 장면 등을 내보냈습니다. 말랄라 재단 관계자들과 동행한 말랄라는 파키스탄에 나흘 정도 체류할 예정이지만 아직 자신의 고향인 스와트 밸리를 방문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또 다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프랑스 일강 르몽드지는 사르코지의 판사 매수와 사법 방해 혐의를 조사 중인 재판부가 이 사건의 기소를 승인했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향후 대선 당선 시 고위직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판사 한 명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은 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지난 2007년 대선 직전 리비아의 독재자 가다피로부터 거액의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별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토마스 바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29일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IOC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바흐 위원장이 사흘간 북한에 머물며 북한 IOC 관계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방문이 IOC와 남북한의 합의에 따라 북한 측 초청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방북 기간 북한 선수들의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이후 북한 스포츠 발전을 논의할 것이라고 IOC는 밝혔습니다. 바 위원장은 이번 방문 기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해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29일 고위급 회담을 열고 다음 달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 문제에 대해 신중한 낙관론을 확인하면서 미북 정상회담의 조속한 성사를 바라지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be cautiously optimistic, but we feel like things ar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자신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왔다며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과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지방은 오후에 가끔 구름 낍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8도에서 1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 정상이 다음 달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만납니다. 남북은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도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북한은 2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고 다음 달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2018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날 판문점 통일각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 양측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문제들을 협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보도문을 채택했습니다. 공동 보도문에 따르면 양측은 다음 달 4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의전과 경호, 보도에 대한 실무회담을 진행하며 통신 실무회담의 날짜와 장소는 차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에 대해선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과 북한 정상은 2000년과 2007년에 이어 11년 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은 방북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4월 말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었습니다. 이날 회담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천혜성 차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한국 측 대표단으로 나섰고 북한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전종수 부위원장, 김명일 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백악관은 북한 문제에 대해 신중한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최대한 빨리 열리길 바라지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8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낙관론을 이어가겠다며 상황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be cautiously optimistic, but we feel like things ar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and that the meeting yesterday was
샌더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은 최대 압박 캠페인이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신호라는 겁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지도자가 된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 나선 것을 목격했고 이는 최대 압박 캠페인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간주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ou saw him leave for the first time to since becoming the leader of North Korea, leaving his country for the first time for that meeting.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과정을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며 미북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북 회담 일정을 5월로 목표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이 회담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일이며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Would like to see this. Obviously, this is something of a global importance, and we want to make sure that it's done.
하지만 미국은 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밝힌 대로 북한이 회담을 제의했고 미국은 이를 수락했으며 이런 절차를 계속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만남에 대해 백악관이 언제 알게 됐느냐는 질문에 27일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가 백악관을 방문해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들에게 설명했고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대답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자신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거듭 낙관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과 함께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지난 밤 중국의 시진핑에게서 그와 김정은과의 만남이 매우 잘 됐고 김정은이 나와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결정한 이후 간접적이나마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김 위원장의 언급을 전해들은 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년 동안 많은 정부를 거치면서 모든 사람이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는 아주 작은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말해왔지만 이제 김정은이 북한 주민과 인류를 위해 올바른 일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온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제재는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정부 대북특사단의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직후에도 트위터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한 노력이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 펼쳐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스테판 리벤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진정성이 있다고 믿는다는 말로 김 위원장의 회담 제안이 시간 벌기용이라는 일부의 부정적 시각을 일축했습니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북한이 2017년 11월 28일 이후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고 5월로 예정된 정상회담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면서 북한이 약속을 저버리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는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한편 백악관과 국무부는 그동안 줄곧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5월에 열릴 것임을 강조해왔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미북 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북한이 제안한 약속만 유지되면 정상회담은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역시 북한의 공식 입장이 없어도 동맹국인 한국을 믿고 회담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mean, South Korea has been our perhaps our best interlocutor in dealing with this issue. As neighbors, as
헤더 노우트 국무부 대변인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경질 등으로 미북 정상회담이 연기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회담 준비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데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수락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어떤 추가 핵미사일 실험도 자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정례적인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직접 만나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CCTV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노력에 선의로 응답하고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를 만들며 평화를 위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새 원자로를 시험 가동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는 모순되는 움직임으로 미북 정상회담에 또 다른 과제를 제기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 영변 핵시설 내 새 경수로를 완공하고 시험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이 27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영국의 군사정보지 제인스 인텔리전스 리뷰가 지난달 25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새로운 경수로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새 경수로는 전기 출력 25에서 30메가와트 규모로 연간 20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현재 북한이 연간 생산하는 플루토늄 추정치의 4배 이상입니다. 위성 사진을 분석한 스탠포드 국제안보협력센터 분석가들은 2017년 경수로 주변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실제 본격 가동이 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뿐 아니라 원자로와 핵 농축시설 등 더 많은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 연료와 물질 생산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이 원자로가 민간용 전기 생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플루토늄 생산용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t's never been connected to anything. The only thing it's ever been used for is to weaponize plutonium. So I would guess the other reactor is for the same thing.
미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원자로는 플루토늄을 무기화하는 데 사용된 것이 유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신규 원자로가 민간용 전기 생산용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백톨 교수는 또 새 원자로 가동 정화는 최근 북한이 밝힌 비핵화 의지와 모순되는 행동으로 북한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It is contradictory and by denuclearizing and talks
백톨 교수는 미국 정부도 이 원자로가 민간용이란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다른 도전 과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I'm sure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does not believe that that is for generating electricity. I'm positive of that. So this brings up another challenge. And we'll have to see how that goes.
북한이 현 시점에서 새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다는 것은 이 원자로 또한 폐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백톨 교수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전직 외교 당국자들은 북한이 표명한 비핵화 의지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비핵화에 대한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한국과 미국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전혀 새로운 수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김 위원장이 말한 동시적 조치는 육자회담에서 논의했던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뜻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t could be synchronous means action for action, which we did in the six-party process.
육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2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실질적인 문제는 북한이 검증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조건을 따르는 등 비핵화에 대해 진지할 준비가 됐는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차회담이 교착상태에 처한 이유는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차회담 차석 대표도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논의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North Korea is making it clear, at least Kim Jong-un is making it clear that he's prepared to discuss.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체제 안정과 평화로운 환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6자회담 당시 행동 대 행동 원칙처럼 상호 행동을 원한다는 겁니다.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에 참가했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조건을 충족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ecause I think some of the conditions will be very difficult to meet. For example, a peace treaty to end the Korean War.
북한은 한국 전쟁을 끝내는 평화 협정이나 경제와 에너지 지원, 제재 완화와 미한 동맹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미국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설명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는 현재 상황은 과거 협상이 이뤄지던 1994년, 2005년, 2007년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We are now right back where we were in February 2007, in September of 2005, and in October of 1994.
미국은 비핵화의 대가로 보상과 지원, 정당성 등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고 미국이 더 줄 수 있는 것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리비어 전 차관보는 북한이 리비아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조건을 원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서는 북한은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is the guilty party here. North Korea is not the victim. North Korea is the guilty party here.
북한은 모든 국제사회의 약속을 포함해 미국과의 과거 핵 합의 등을 어기고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는 겁니다. 반면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리비아 상황 역시 제재 완화 등을 대가로 핵시설들을 포기한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Libyan case was also action for action because Libya gave up his nuclear facilities.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리비아에 무아마르 가다피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원하는 가운데 열릴 미북 정상회담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협박과 약속을 통해 단번에 비핵화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면 매우 실망한 채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President Trump really believes that he's going to go to this meeting and achieve nuclear disarmament.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비핵화에 대한 본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선 비핵화에 대한 견해 차이 등에 대한 분석을 비롯한 준비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현재 처한 상황 해결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북한의 모든 핵 관련 활동을 멈추고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If one wants comprehensive denuclearization, you have to start from where we are today, which means we have to stop everything North Korea.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완전한 비핵화는 하룻밤 사이에 이뤄낼 수 없다며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처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은 북한 문제와 관련한 지금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소속인 리시 의원은 28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에서도 비핵화를 약속한 것은 좋은 소식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차기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리시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Well, it's pretty hard to determine exactly what the intentions are.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나온 가장 좋은 소식은 중국 주요 언론들이 김정은이 미국과의 대화 의사를 밝힌 이래 줄곧 해온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또다시 언급했다고 보도하고 있는 점입니다. 미국은 김정은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진실이길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그렇게만 한다면 미국은 기꺼이 이를 성사시킬 파트너가 될 겁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Well, you would hope that President Xi was of the frame of mind that he wanted.
김정은에게 핵 없는 한반도를 원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점에 대해 김정은에게 비핵화를 부추긴 것이었으면 합니다.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요. 미북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I would hope that it will impact it positively in that we know what the objective of the United States is.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며 한국도 이것이 목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젠 북한도 이것이 자신들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중국도 이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이번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밝힌 것이라면 우리는 모두 이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비핵화에 도달할 방법을 결정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행동 대 행동으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조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타협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요.
You're way too analytical in the statements that were made. I think the parties
그런 우려는 김정은의 발언을 지나치게 분석적으로 본 겁니다. 중국과 북한은 이 문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지 밝혔습니다. 비핵화라는 모두가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양측이 성실히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비핵화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는 이번 대화에서 결정될 일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로 미국이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과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These are the things that are going to be negotiated between the parties. I think we need to let the parties meet in good faith.
이런 것들은 대화에 직접 관여하는 양측 사이 협상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양측이 신념을 갖고 만나 생각을 주고받음으로써 해결점을 찾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대화에 직접 참여하는 양국 정상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가 인류의 재앙으로 치닫기 직전이었던 상황에서 대화 시점으로 오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화를 하게 됐을 뿐 아니라 최종 목표에도 동의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방법을 찾기보단 먼저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 기뻐해야 합니다.
일부 의원들은 대북 제재를 완화해줘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I'm not aware of anyone who holds that position. I think the president's position was
제가 알기에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의원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의원 모두 대화가 있을 때까지 제재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제재와 제재 해제 조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그 누구도 제재 완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Right now we have passed the most stringent sanctions on North Korea.
현재 의회는 가장 엄격한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입니다. 가능한 제재 중 가장 엄중한 것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제재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며 더 이상 남은 길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류 중인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현재 이미 부과되고 있는 제재와 같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최근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북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슨 의도일까요?
Well, I really wouldn't know what their intentions are, but I'm sure that North Korea is reaching out to anybody that will talk to them because
의도는 정말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를 하기 위해 아무에게나 다가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완전히 고립됐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제임스 리 씨 상원 의원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미북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네덜란드와 불가리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북한인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과 금수 품목 이행 사실 등을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네덜란드 정부의 대북결의 2397 이행 보고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뉩니다. 금융제재와 대북 수출입 규제, 비자 발급 감시입니다. 보고서는 금융 부분에서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는 기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자산 동결 조치 등을 내릴 만한 혐의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네덜란드는 지난 12월 제출한 안보리 결의 2371호와 2375호 이행 보고서에서 금융기관 한 곳이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2017년 1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북한인 한 명에게만 비자를 발급했다며 올해는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는 2016년부터 자발적으로 북한 선박에 대한 보험 제공을 금지해온 점도 강조했습니다. 불가리아 정부는 이행 보고서에서 자국 인근 해역을 지나는 모든 선박에 대한 검열을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 선박의 이름과 고유 번호를 도용해 국제 수역을 운항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 선박을 감시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납, 연광석, 수산물 등의 수입 전면 금지 조치 이행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됐던 불가리아 내 북한 대사관의 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에서 불가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 북한이 대사관 부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에 대해 불가리아 정부는 북한 대사관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체 관련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는 지난 1월에도 북한 대사 공관에 대한 임대 광고가 게재됐다고 지적했고 불가리아 외무부는 북한 측과 상호 협정을 맺어 상황이 복잡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2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대한 이행 보고서 제출 속도가 이전에 비해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감일이 하루 지난 23일 현재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26개국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개국보다 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15일과 21일, 미국은 마감일인 22일 이행보고서를 냈고 아프리카 나라 에리트레아는 올해 처음으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 중 중국 과학원을 참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중국이 이룩한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베이징 도착 이틀째인 27일 부인 이설주와 함께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촌에 위치한 중국 과학원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과학원은 중국 최고 최대 자연과학 학술기관이자 과학기술 분야 최고 자문기구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곳에서 중국 공산당 18차 대회 이후 이룩한 혁신적인 성과들을 보여주는 전시장을 돌아봤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핵물리와 우주공간, 농업, 에너지 등 자연과학 기술 분야에서 거둔 성과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전시물들을 관람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날 공개한 중국과학원 방문 사진에서는 김 위원장과 부인 이설주가 해양과학 탐사 관련 전시 코너에서 가상현실을 보다 실감 있게 느낄 수 있는 기기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참관을 마친 뒤 방명록에 위대한 이웃나라인 중국의 강대함을 알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짧은 중국 방문 동안 유일한 대외 일정으로 중국 과학원을 찾아 첨단 기술을 둘러본 것은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하는 자신의 정책 기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인민생활 향상과 관련해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자립경제 발전의 지름길은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경제작전과 지위를 혁신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과학기술 보급사업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운동을 활발히 벌여 생산을 늘리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2년 11월 중국 공산당 18차 당대회를 통해 정식 출범한 시진핑 체제는 국가발전 전략의 하나로 혁신 추동의 발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 전략은 과학기술 발전과 지식 창출, 혁신 등을 통해 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찾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때 세계 공장으로 불리며 저임금 노동력에 기반한 물품들을 수출했지만 최근에는 우주과학과 정보기술, 생명과학 등 분야에서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왕지강 중국과학기술부 부부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건설한 세계 최대 전파망원경 테넨과 세계 최초의 양자통신위성인 목자호, 중성비자진동, 슈퍼컴퓨터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들 발명품은 5년에 걸쳐 중국이 자주혁신력을 적극 제고하면서 취득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과학기술 성과라고 왕 부부장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지난 2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이 한 해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밀가루 수입이 대부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올해 2월 중국으로부터 총 12,022톤의 곡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이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275톤의 곡물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9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밀가루가 대부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72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1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밀가루를 제외한 옥수수와 쌀, 전분, 두류 등 다른 곡물의 수입은 전혀 없었습니다. 권 원장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쌀을 전혀 수입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제재의 영향으로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기본적인 그 충격은 제재의 영향입니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그 쌀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이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쌀 소비가 부족하니까 그것만 해도 지금 되는 거고 그 정도로 쌀 소비가 줄었다는 거죠.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줄어 쌀을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아 값이 비교적 싼 곡물인 밀가루를 선호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지타운 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쌀 수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대북 제재로 인한 수출 감소로 쌀을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guess what it probably means is the North Koreans can't afford to buy it. Which makes sense because their exports are down.
지난달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대중국 수출액이 감소한 것과 쌀을 전혀 수입하지 않은 것이 무관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의 북중교역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달 대중국 수출은 885만 3,520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권 원장은 특히 지난해 5월 이후 밀가루 수입 규모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무엇보다 지난해 가뭄의 영향으로 이무작 작물 수확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평가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6월 이무작 작물인 밀과 보리 6만 톤과 감자 25만 톤 등 총 31만 톤의 이무작 작물을 수확했습니다. 44만 7천 톤을 수확했던 2016년에 비해 31% 감소한 규모입니다. 권 원장은 또 대북 제재 영향으로 석탄이나 철광석, 섬유, 수산물 등 수출 활동이 제대로 안 되면서 시장에서 활력이 줄고 여기에 기대 장사하던 주민들이 음식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주재료인 밀가루 수요가 증가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 제재 영향으로 수출이 이제 길이 막혀버리니까 그 사람들도 어떻게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음식 장소로 많이 돌아왔어요. 쓰지 않았겠느냐. 거기서 생기는 그 밀가루 수요가 굉장히 클 것이다 하는 두 가지로 이제 압축이 되는데 이건 둘 다 이제 확인할 길이 없어요 지금은.
권 원장은 이밖에 북한에서 여유 있는 주민들이 빵이나 피자 등을 선호해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의 수요가 증가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월 총 1,595톤의 비료를 수입했습니다. 이는 전달 2,267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살던 탈북자들이 최근 한국으로 가려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인권단체와 가족들은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최근 탈북자 7명이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자 구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 갈렙 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2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들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가려다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저녁에 경비가 강화되고 그러면서 그래서 심양역에서 일부 붙들렸고요. 또 군민까지 다 가서 이제 또 잡히게 된 거죠.
김 목사는 선양역에서 여성 3명이 체포됐고 쿤밍으로 가던 기차 안에서 여성 두 명과 어린이 두 명이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양역에서 또 다른 탈북자 네 명은 체포를 피해 달아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목사에 따르면 체포된 여성들은 중국에 입국한 지 7년에서 10년 정도 됐으며 대부분 북한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중국에 팔려온 사람들입니다. 김 목사는 현재 이들 탈북자들과의 연락이 끊어졌다며 구출할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7, 8년이 아니라 20년을 있었어도 탈북자라는 것이 발견이 되면 원칙적으로 아이들이 있던 없던 다 북송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 목사는 중국은 탈북자가 북한으로 돌아가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면서도 계속해서 탈북자들을 북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양역에서 체포된 여성의 동생인 박은실 씨는 2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언니가 지난 24일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언니가 24일 날 저번 주 토요일 날 10시 40분 기차로 출발하다가 기차 안에서 잡혔어요. 그 곤명가는 쿤명가는 기차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을 오려고요.
탈북자 출신으로 2008년 한국에 정착한 박 씨는 언니가 2003년 5월에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건너간 뒤 선양으로 인신매매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남성과의 사이에 15살짜리 딸과 9살짜리 아들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 씨는 헤어진 지 16년 만인 최근에 다시 연락이 닿은 언니가 2월 중순께부터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언니가 공안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 내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고 이 가족들로부터 언니가 경찰서에 잡혀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어릴 때인 1999년 중국에 살다가 북한으로 송환됐던 경험이 있다며 언니도 똑같은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신은 단순히 중국에 거주했었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언니는 한국으로 가려다 붙잡혔기 때문에 북한으로 송환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 기도는 무조건 무자비해. 제발, 제발 좀 도와주세요. 북송 안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무서워요.
박 씨는 북한에 언니가 북송되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도 위험이 미치게 될 것이라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은 요즘 극심한 미세먼지로 맑은 하늘을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평양도 미세먼지로 뒤덮인 모습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서 각종 질환으로부터 몸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에서 함지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서울 시민들은 일제히 긴급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서울 시내를 뒤덮기 시작한 미세먼지로 인해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주차장이 폐쇄되고 차량은 번호판 맨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홀수와 짝수 차량으로 나눠 운행 제한 조치가 예고됐습니다. 이날 서울은 미세먼지로 인해 하늘 전체가 안개가 낀 듯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하루가 지난 26일에도 이어졌고 29일 현재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푸른 하늘은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를 의미하는 PM2.5를 기준으로 한 서울의 미세먼지는 25일 99마이크로그램이었고 경기도는 102마이크로그램을 나타내는 등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거리에선 마스크를 낀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학교 운동장과 아파트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또 TV 방송과 신문 등에선 미세먼지와 관련된 내용이 쉴 새 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BOA가 1일 단위로 위성 사진을 제공하는 플래닛을 확인한 결과 27일 평양 시내가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 위성 사진에서 볼 수 있던 주요 건물들은 미세먼지에 가려져 약간의 윤광만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남북한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 미세먼지는 현재로선 중국에서 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순태 아주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2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편서풍 지대에서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화해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북한 쪽으로 이동된 그런 사례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유입되게 되면 이제 그 처음에는 중국의 영향이 크지만 후반도로 갈수록 이제 우리나라의 영향이 커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김 교수는 최근 몇 년간 한반도 일대 기후 변화로 인해 풍속이 낮아지면서 미세먼지가 머무는 일수가 과거에 비해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풍속이 낮아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희석 효과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고농도가 좀 조금 더 이제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조금 요즘에는 조금 빈번하게 나타난 그것 때문에.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전체적인 미세먼지 농도 수준은 중국과 한국 모두 최근 3, 4년간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미세먼지는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임영욱 교수는 미세먼지가 대부분 질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대에 와서 호흡기뿐만이 아니라 후각 기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뇌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증명이 되면서 치매라든가 뇌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의 연구들이.
임 교수는 이후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가 알레르기와 암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증명됐고 최근에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민감 집단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 자살률에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천식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미세먼지가 극단적인 결정으로 이어지는 생활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안경수 서울대 통일의학센터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도 미세먼지에 노출돼 있지만 예방 활동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이 이렇게 의료용 마스크나 그런 게 없고 있어봤자 뭐 면 마스크 정도. 근데 물론 이제 장마당에서 다 중국제가 들어와 오니까 그러면 이제 좀 비싼 거는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사겠죠 마스크를. 글쎄요 마스크를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 같지도 않고요.
이 때문에 임 교수는 북한 실정에 맞는 예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그 첫 시작은 금연입니다.
흡연 같은 것들을 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미세먼지가 높을 때 흡연을 하게 되면 상승 효과 같은 것들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호흡기나 심혈관계통에 급격한 질환이 악화될 확률들이 높아지고요.
임 교수는 아이들과 노약자, 임산부를 비롯해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 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따라서 도로변을 비롯한 오염이 나타나는 곳을 피하고 마스크를 쓰는 게 좋지만 없다면 손수건이라도 이용해 먼지를 호흡하지 않도록 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 집에서는 청소와 환기를 자주 하고 물을 많이 마셔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는 걸 완화시켜야 한다고 임 교수는 말했습니다. 아울러 몸의 대사력을 높이기 위해 채소나 과일 섭취도 많이 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대기 오염뿐 아니라 전반적인 환경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안 연구원은 수질과 토양 오염이 대기 오염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짐작 가시겠지만 그런 환경 오염에 대한 저감 장치나 뭐 이런 그런 뭐 수질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거나 이런 이제 폐수 내보낼 때 이런 뭐 그런 걸러내고 막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압록강이나 두만강에 그대로 그런 폐수를 예, 막 내보내고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그 밑에서 이제 주민들이 뭐 TV에 보다시피 물 떠먹고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VOA. 정치와 종교, 이념을 초월해서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스포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운동 경기, 그리고 야구와 풋볼 같은 미국의 스포츠 소식까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평창
주간 스포츠 세상. 한 주간 펼쳐진 스포츠 이야기 보따리 풀어드리고요.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들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매주 일요일 오후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도는 맑겠고 평안북도는 오후에 구름 낍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6도, 낮 최고기온 19도, 남포 아침기온 영상 4도, 낮에는 18도, 신의주 아침기온 4도, 낮기온 17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17도, 강계 아침기온 영하 1도, 낮기온은 18도입니다. 황해도 대체로 맑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7도, 낮 최고 16도. 개성 아침에는 6도, 낮에는 19도. 사리원 아침에는 4도, 낮 기온 1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은 대체로 맑지만 오후에는 구름 끼는 곳이 많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 13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7도, 낮에는 영상 13도. 원산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은 9도로 예상되고요. 청진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11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기온은 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해상은 서해 쪽은 구름 끼겠고 동해 쪽은 맑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오하이오주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과의 핵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최종 합의를 유보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서 이것이 좋은 수단이라며 자신은 모든 나라가 공정하게 취급받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28일 FTA 개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며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FTA 합의 유보가 대북 협상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백악관과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은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9일 미국의 러시아 외교관 추방에 대응해 자국 주재 미국 외교관 60명을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재 미국 영사관도 폐쇄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외교관 60명을 포함해 서방 외교관 150명 이상을 추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20개 이상 나라들이 영국에서 발생한 전직 러시아 스파이 부녀 살해 미수 사건에 대응해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을 다수 추방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 화학작용제 공격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입원했던 율리아 스크리팔 씨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현지 병원 측이 밝혔습니다. 28일 전격 경질된 데이비드 설킨 미국 보훈부 전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을 비난했습니다. 설킨 전 장관은 29일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에 보낸 기고문에서 보훈부가 퇴역 군인들에게 제공하는 의료 혜택을 민영화하는 것을 지지하는 트럼프 대통령 참모가 자신의 경질을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설킨 전 장관은 이 참모의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설킨 전 장관 후임에 백악관 주치의인 로니 잭슨 해군 제독을 임명했습니다. 설킨 전 장관은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보훈부가 퇴역 군인들의 이익보다는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정치적 인물들과의 잔인한 권력 싸움 탓에 혼란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이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보훈부에 의지하는 퇴역 군인들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세우는 데 실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또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지는 사르코지의 판사 매수와 사법 방해 혐의를 조사 중인 재판부가 이 사건의 기소를 승인했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정치 자금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향후 대선 당선 시 고위직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판사 한 명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은 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2007년 대선 직전 리비아의 독재자 가다피로부터 거액의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별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토마스 바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29일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IOC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바흐 위원장이 사흘간 북한에 머물며 북한 IOC 관계자 등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방문이 IOC와 남북한의 합의에 따라 북한 측 초청으로 성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방문 기간 북한 선수들의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이후 북한 스포츠 발전과 2020년 도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한 북한올림픽위원회의 준비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IOC 측은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서 6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유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인권단체들과 야당은 이와 관련해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지난 28일 베네수엘라 발렌시아에 있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폭동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6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 유족들은 28일 유치장 밖에서 관련 정부를 요구하다 시위를 벌이며 최루탄을 맞고 흩어졌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재소자들이었지만 면회왔던 여성 2명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